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첫 번째 분배였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나오는 16장부터는 두 번째 분배 내용입니다.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앞에 나왔던 유다 지파가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전개되었던 과정, 그리고 내용, 설명하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중요한 특징들이 되겠죠. 일단 1절에 보면 요셉 지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맞겠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니까 그 열두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파니까 요셉도 하나의 지파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가 된다 해서 레위는 열두 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대신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사실 첫째가 므낫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할 때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되는 거죠.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는 절반 절반 나누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므낫세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므낫세 지파는 이 가단 지역에서도 또 땅을 받는 거니까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많은 땅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동등하게 복을 받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가 따로 있는데 장자권은 제일 중요한 장자권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자권은 요셉 지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서대로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엔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온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경계선을 기록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유다 지파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는 경계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경계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이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죠. 또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아닌 곳들도 많아서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곤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요셉 지파가 받은 땅 중에 남쪽 경계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기록하지 않고 남쪽 경계선. 사실 이 남쪽 경계선은 거의 대부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곳들과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간중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있고 가운데 조금 아랫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38선 거 있는 것처럼 선이 딱 그어져 있거든요.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요셉이 이렇게 차지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남쪽과 북쪽 중간 허리쯤에 이 서쪽이죠. 왼쪽 부분에는 단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조금씩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지파. 나중에 나라가 이제 왕국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나오는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유다지파의 경계선을 설명할 때와 비슷합니다. 유다지파의 경계선을 설명할 때는 오른쪽,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쭉 설명했거든요. 지금 요셉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오른쪽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제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는지 남쪽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른쪽 동쪽 경계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이거든요. 서쪽 경계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중해거든요. 뭐 굳이 경계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북쪽 위쪽까지 다 그냥 터져 있는 곳은 다 요셉 지파가 거의 대부분 차지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계선을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기준으로 보면 맨 오른쪽, 맨 동쪽 지역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베델로 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스는 베델은 이제 중간 지역쯤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쯤에. 그리고 아렉족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렉족 속의 경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아렉족 속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일곱 족속에 보면 무슨 족속 쭉 있죠. 근데 그들 이외에 또 다른 족속이 지금 또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인 거죠. 원래 살던 아랫 족속이 있었다. 그 경계선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족속이 또 등장해요.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그러니까 여기 또 야블레 족속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죠. 이 야블렛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렉 족속도 그렇고 야블렛 족속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들, 그 경계선과 맞닿아서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3절 뒤에 보시면 아래 베토론,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제 맨 왼쪽 바다까지 간 거예요.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쭉 기록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야렛 족속, 이 아렉 족속, 야블레 족속이라고 하는 이미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렉 족속이나 야블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느냐?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다만 아렉 족속 경우에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다윗 시대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다윗 편에 속해 있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압살롬한테 가서 첩자 노릇을 해서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지도 좀 알아보고 또 압살롬이 뭔가 계획하면 내가 그 계획이 좀 틀어지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이야기를 좀 좋은 이야기인 척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후세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 편으로 가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첩자 노릇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후세를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렉 자손인 후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세가 아렉 자손인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본문이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쓰여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호수아서가 후세 사람들도 읽고 있는데 그 후세 사람들도 아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렉 족속도 알고 있고 야블레 족속이 거기 경계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써놨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렉 족속이나 야블레 족속은 이 지금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요셉 지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이들이 엄연하게 어디가 자기들의 영토인지를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여호수아 시대 당시만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은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죠. 비록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정복했으면 그냥 이름만 쭉 쓰고 경계선만 쭉 쓰고 하면 그만인데 다 정복을 못해서 지금 나중에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세라는 사람이 아렉자손이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 약 400년, 500년 뒤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400년, 500년 뒤의 사람을 설명하면서 아렉자손이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건 그때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전멸시키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명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간접적으로 블레셋 지역도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블레셋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다른 지역에 대한 기록과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이 다 정복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분배받은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야 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권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도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두 번째 장자권을 갖고 있던 요셉 지파도 그들이 장자권을 갖고 있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큰 복을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큰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지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지파들은 이제 뒤로 가면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설명하고 그때 다른 지파들이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아예 땅을 받지 못할 지경인 사람들도 있고 분배받아봤자 이게 진짜 분배받은 게 맞나 그런 지경들도 많고 그나마 그것들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지파가 일단 경계선이 어떠한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좀 설명을 했고 유다지파와 견주어 보면 이 요셉지파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지역들 어디를 분배받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금 뒤에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은 경계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계선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뭐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현재 우리들과는 큰 상관이 없어서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읽기는 읽었는데 이걸 내가 꼭 기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서도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가나안 지역에서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많은가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많은가 했을 때에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땅을 분배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다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복만 좋은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부분에 나왔던 유다지파에 대한 분배 내용과 지금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유다지파에 대한 분배는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항상 갈렙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받은 지역의 경계선, 유다지파가 받은 경계선, 갈렙이 정복했던 성읍들, 유다지파가 정복한 성읍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수장이었죠. 그러면 요셉지파에 대한 분배도 만약에 앞에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와야 더 좋은 걸까요? 요셉 지파 중에 우두머리 역할하는 사람 혹은 요셉 지파 중에 어떤 믿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거나 가정적으로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받은 것 그 개인이 받았던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상세하게 받았던 구체적인 상급들 이름들 이렇게 나와야 앞에 나왔던 것과 이렇게 맞대응이 잘 되겠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안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에 속해 있었던 리더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그 땅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이 유다 지파와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서 따로 전쟁을 더하지는 않고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딤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따로 받는 모습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가 여호수아가 내가 지금 새로 나가서 더 정복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 여호수아는 옆으로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더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던 리더는 누구였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정복전쟁을 하러 나가던,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나가서 맨 앞에서 헌신하고 맨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인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조금 더 복을 누리려고 했다면, 조금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지파가 되려고 했다면 그런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리더를 할 수 있는 혹은 믿음의 선봉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고, 누구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헌신된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땅을 받고 큰 복을 받은 게 맞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땅, 더 많은 정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더 앞장서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늘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 베푸셨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제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충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유다지파에 갈렙이 있는 것처럼 므낫세지파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나이 많지만, 그리고 지금 받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로 주님을 섬기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크고 지극히 놀랍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앞서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겠노라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게 있을 때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을 내어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케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